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 국가 카타르가 12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전투기 36대를 구매합니다. 카타르 국방부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미국 보잉사의 F-15 전투기 36대를 도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카타르 정부 대표와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관련 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이번 전투기 계약이 미국이 카타르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는 최근 주변국들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일부 아랍권 국가들은 카타르가 이란과 테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와 연계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신문 등 미국 유력 언론들이 오늘자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신문들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장, 그리고 리차드 레짓 전 국가안보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츠 국가정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선거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담은 메모를 레짓 전 국가안보국장이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생존자가 없을 것 같다고 현지 소방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런던 소방국은 현재 불을 모두 잡고 잔해 속에서 희생자나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런던 서부 레트모로드의 24층짜리 아파트인 그랜펠 타워에서 어제 발생한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17명이 숨졌습니다. 런던 소방국은 실종된 사람들이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사상자 가족들을 위로했고 테레사 메이 총리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워싱턴 인근 공원에서 어제 괴한의 총격으로 다친 스티브 스컬리스 미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이 입원한 워싱턴 메드스타 병원 측은 1차 수술을 마친 스컬리스 의원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을 겨냥한 총탄은 엉덩이를 관통해 뼈와 내부 장기를 손상했고 이로 인해 출혈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부상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스칼리스 위원과 다른 의회 관계자 3명은 어제 아침 워싱턴 인근 알렉산드리아 시에 있는 운동장에서 야구 연습을 하다 총에 맞았습니다. 공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총에 맞은 뒤 체포됐고 이후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일본 참의원이 오늘 국내적으로 논란을 빚었던 테러 방지법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날 아침 다른 우파 정당들과 함께 이 법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사당 안에서 대치했고 시민단체들이 의사당 밖에서 반대 집회까지 열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참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테러를 공모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모죄 법안으로 불립니다. 법안은 조직 범죄 집단이 테러 등 중대 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적어도 19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어제 저녁 이슬람 무장조직 아이샤바브 소속 반군들이 모가디슈 효재 식당 두 곳을 공격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에 소말리아 정부군은 오늘 새벽 진압작전을 시작해 반군들을 제압했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BOA에 이번 사태로 민간인 1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반군들은 차량 폭탄을 터뜨린 뒤 총을 쏘며 식당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진압작전을 벌이는 정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15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명단을 중국 정부에 넘겼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안보리 틀을 벗어난 독자 제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해 중간 단계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조치라는 기존의 전제 조건의 수위를 낮추며 대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인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미북 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정부대로 남북관계 복원과 대화의 재개를 모색하고 국민들 속에서 교류와 협력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6.15 공동선언과 1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라며 이를 실천할 경우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대화를 하겠다는 기존 전제 조건의 수위를 낮추며 대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대화의 필요성은 있지만 북핵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 조건을 다소 낮춘 거죠. 기존의 입장, 국제사회나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에게 대화 제스처를 내미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다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형식이라고 그러면 대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6.15 선언에 담긴 남북 화해 협력의 정신은 현재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 나감으로써 17년 전 남북 정상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 협력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도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맞아 14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한국 정부를 향해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핵무력을 자위적 수단이라며 미국의 침략적인 행동을 차단하는 조치부터 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자주냐 외세 추종이냐 중대한 갈림길에서 올바른 결심을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북한의 성명이 자주와 외세 배격에 초점을 맞춰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자는 한국 정부와의 입장차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천혜성 한국통일부 차관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토머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통일부가 전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천 차관과 셰넌 차관은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최우선 과제고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고한 미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억류됐던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의 귀환이 미북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이 제기됐는데요. 미 국무부는 미국 관리가 오토 원비어 씨의 후송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미북 대화 가능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의 귀환 과정에 미 정부 당국자가 깊숙이 관여한 데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14일 BOA에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원비어 씨 후송을 위해 방북한 것은 향후 미북 대화 가능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과 관련된 사건을 완전히 별개의 사안으로 다룬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리는 조셉 윤 특별대표가 원비어 씨 석방 노력을 기울여온 국무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해 그를 데리고 나왔다고 확인하면서 이 방안이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뤄낼 수 있는 잠재적 수단이었다는 걸 고려할 때 책임감 있는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국인 석방을 위한 미북 간 비밀 접촉과 미 고위 관리의 방북이 두 나라 간 직접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한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열려있지만 어떤 대화든 재개되기 위해선 사전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리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위협을 고조시키는 현 행보로는 안보와 경제개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길은 오직 비핵화와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이 혼수상태에 빠진 원비어 씨의 건강상태를 1년 넘게 미국에 알리지 않았느냐는 BOA의 질문에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이 원비어 씨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지난해 3월 2일이었고 이후 어떤 영사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현재 나머지 3명의 억류 미국인들 문제에 관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 시민이 북한에서 체포와 장기 구금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절대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로 돌아오면서 미북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 채널을 열려고 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토 원비어 씨에 대한 북한의 석방 결정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So while I'm relieved to hear that North Korea released Otto Warmbier, I think it's still very shocking to find out that he was in a coma for a whole year.
원비어 씨 석방 소식은 다행이지만 그가 혼수 상태라는 점과 북한이 지난 1년간 이 사실을 미국에 감추려 했다는 데 크게 놀랐다는 겁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원비어 씨의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원비어 씨의 귀환이 미국과 북한 관계를 개선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으로 확인될 경우 워싱턴과 평양의 관계는 악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와 다른 조치들을 통한 압박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의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주문하는 현 시점이 상황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테리 전 보좌관은 이번 사안이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 가능성마저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도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고위급 특사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의도가 더욱 불분명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매닝 연구원은 해석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혼수 상태인 원비어 씨를 1년 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그가 사망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북한이 정치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도 원비어 씨의 귀환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re is going to be a lot of anger here over his condition. I read the medical article about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비어 씨의 상태는 미국 내 분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 내 의료 전문가들은 원비어 씨의 혼수 상태 원인에 대한 북한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원비어 씨가 석방됐다고 해도 여전히 3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닉시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열려고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trying to open up a back channel to President Trump. We saw that with one American leaving North Korea on Tuesday and another arriving just within hours of each other.
미국 당국자가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시점에 또 다른 미국인인 데니스 로드먼이 방문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의도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원비어 씨의 석방을 우호의 제스처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는 다시금 북한 정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상대하는 북한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게 하는 등 북한 입장에선 오히려 잃을 게 많다고 해석했습니다.
But something like this will grab the emotions of the rest of the world, and especially Americans. So I just believe that they have.
이미 북한은 많은 자국민을 죽였지만 이번 사례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전 세계인들의 감정을 자극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이 원비어 씨의 석방과 관련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북한의 석방 결정은 만일의 경우 원비어 씨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라면서 이는 작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편 미국 사회는 건강했던 청년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로 돌아온 데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1년 반 전 건강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던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데 대해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아들이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도 우리는 아들이 버림받은 북한 정권에 의해 얼마나 짐승처럼 취급받고 공포에 떨었는지 세상이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대학 친구인 이메트 설리어 씨도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비어 씨가 돌아와 기쁘지만 의식불명 상태라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Yeah, I'm, you know, was kind of shocked at first to hear the news he's coming back this morning, but you know, sad and very concerned and worried.
원비어 씨의 부모로부터 그가 혼수 상태라는 사실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고 그의 건강이 매우 우려되고 슬프다는 겁니다. 미 언론들도 14일 건강하던 청년이 어떻게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에서 원비어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치 않으며 앞으로 그의 건강 상태도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원비어 씨가 지난해 3월 북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혼수 상태에 빠져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북한에서 원비어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원비어 씨가 실제로 보틀리스누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에 걸렸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떻게 수면제를 먹고 혼수 상태에 빠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인용해 보틀리누스균 감염으로 시야가 흐려지거나 말을 잘 못하고 음식 삼키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심하게는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지만 의식불명 상태까지 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를 인용해 보툴리누스균 감염은 적절한 치료만 있으면 생존율이 90% 이상이지만 원별 씨의 경우 초기 치료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 고위관리를 인용해 원비어 씨가 북한에서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정보 보고를 최근에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원비어 씨가 죽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의 비난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원비어 씨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출신 로포트먼 상원의원은 원비어 씨 억류와 재판은 불필요하고 매우 끔찍한 일이었다며 북한의 혐오스런 행동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또 북한 정권이 1년 이상 영사접견을 승인하지 않고 원비어 씨를 억류한 것은 북한이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도 원비어 씨의 건강 상태가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음에도 북한 정권이 그를 장기간 구금한 것은 보편적 인도주의 규범에 위배되며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명단을 중국 정부에 넘기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4일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명단을 중국 정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made it clear to them and we have provided them list of entities that we believe they need to take action against. We have asked that they take the action.
중국 정부가 행동을 취해야 할 기업들의 명단을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이에 대해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중국 당국과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할 때 북한에 자금을 유입시키는 중국 정부의 행동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행동을 취하길 원치 않거나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내비친 것입니다. 앞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2일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중국 기업과 개인 10여 곳의 대북 거래를 중단시키도록 요청했다며 수개월 안에 이들 중 일부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할 것임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요청은 해당 거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다음 주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자신이 참석하는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 대북 제재 이행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조치도 있었지만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es, North Korea is among our top issues items that I speak to Foreign Minister Lavrov frequently about. I also had very extensive discussions directly with President.
틸러슨 장관은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대북 제재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자주 논의하고 있고 자신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일부 지원을 중단하면서 그 빈자리를 러시아가 채우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하고 북한의 도발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정부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 통과된 북한 핵미사일 관련 결의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보리 틀을 벗어난 독자 제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독자 제재는 유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이어 유엔 결의 이행 과정에 법규에 따라 중국 기업과 개인에게 반드시 유엔 결의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면서 미국 측이 중국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적발했다면 기존의 법 집행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해 중간 단계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신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방을 방문할 때 전용차 대신 간부들의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해 중간 단계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론 KN-17의 경우 사거리 5,000km에 80톤 포스의 신형 액체 추진 엔진을 이용해 역대 최대 사거리를 내는 기종이라고 밝혔습니다. KN-17은 대함 탄도미사일 ASBM으로 분류됩니다. 국정원은 이 ASBM의 처음 세 차례 발사는 모두 실패했지만 지난달 14일 발사는 사거리 780km에 고도 2,100km까지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자유한국당 소속 이완영 정보위 간사가 전했습니다. 또 시험 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1,100km의 KN-15의 경우에도 고체 추진 ICBM 개발에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거리 5,000km 정도 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KN-17인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사거리 1,100km 되는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성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아마 ICBM 개발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 6종 가운데 KN-15와 KN-17, 개량형 스커드, 개량형 KN-01 등 4종을 순차적으로 발사했으며 이제 남은 ICBM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이완영 간사는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외 공개 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한 51회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2013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공개 활동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는 이미 권력 장악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참수 작전에 대한 정보를 캐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활동을 하더라도 새벽에 지방을 방문할 땐 전용차 대신 간부차를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내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원유와 정제유가 유입되지만 그 양이 적은 데다 특수군에 우선 공급돼 일반 공급가가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에서 기름은 1kg당 미화 약 5달러였지만 최고 18달러 수준까지 상승했고 현재는 14달러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아울러 북한이 한국 신정부 출범 초부터 대북 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론 제재와 대화의 양립 불가, 외세 의존 결별 주장, 대북 공조 균열 시도, 6.15 선언 이행, 개성공단 폐쇄 철회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중국에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6.15 남측 공동행사 제의도 북한이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내 억류된 한국인은 모두 6명이며 한국계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10명에 이른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한국인 6명 중 3명은 선교 활동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목사이며 나머지 3명은 탈북했다가 붙잡힌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은 목사 1명 등 3명이고 한국계 캐나다인도 억류 중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국의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으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밝혔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카고의 민간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13일 한국의 전현직 관리들을 초청해 북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접촉하며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think about in terms of step-by-step approach. And if you go back to February 13 agreement of 2007.
문 특보는 북한이 핵탄두 20여 개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건 기정사실이자 현실이라며 이런 핵미사일 활동을 당장 멈추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 2.13 합의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시키고 핵시설과 물질을 점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폐기한 뒤 마지막으로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재는 긍정적 방식으로 대화를 병행할 때 효과가 있는데 오바마 전 행정부는 대화와 접촉보다 제재와 압박을 훨씬 우위해도 변화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특보는 이어 북한과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의 변화 없이는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Unless there is a changing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no, we may not able to achieve denuclearization.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의 시장화와 시민사회, 중산층이 확산하면 결국 거대한 정치적 변화를 일으켜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특권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현재 수령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포괄적 교류를 통해 북한이 개혁 노선을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노명 전 외무부 장관은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정권 유지이기 때문에 진지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 problem is they don't honor the deal. That's true. And why? I think they are very persistent.
북한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오로지 정권 생존이며 이를 위해 일관되고 집요하게 핵 능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공 전 장관은 따라서 북한 정권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개발하기 전까지는 협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외교부 북미국의 이충면 심의관은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공동의 협력 분야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oth governments have many common grounds in priority, in goal, and in devices or instrument.
미국과 북한은 북핵 문제를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이를 위해 압박과 개입 등 여러 방식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미국과 한국은 같은 인식이라고 이 심의관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현재 상황 악화를 막고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상황 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나서도록 미국과 한국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어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에서 수도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에서 감시와 자의적 체포, 구금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14일 북한 내 인권 실태에 대해 자세히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2017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했던 이 단체는 이날 추가한 북한 부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전혀 없으며 강제 국내 이주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식량과 주택, 의료 등에 대한 접근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나은 수도 평양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평양이 보다 호화로운 모습을 갖춰가면서 지방과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개인의 성분이 거주지역뿐 아니라 고용과 교육기회,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 심지어는 상점에 대한 접근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용소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고문과 강제노동, 기아 등 잔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언론 매체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고 모든 출판물은 극도의 감시와 검열의 대상이며 국제 인터넷에 대한 접근도 정부와 교육기관의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종교와 집회의 자유, 학문의 자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외국인 억류도 비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기적으로 외국인들을 억류해서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가혹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인 억류자들을 외교적 지뢰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고위공직과 공공부문에 진출한 비율이 적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에 광범위하고 중대하며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밝힌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상황을 UN 안보리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1월 공개한 2017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100점 만점 가운데 3점을 받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송환하지 않으면 인도적 사업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오는 8월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자는 한국 국회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을 마지막으로 상봉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연락이 닿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적어도 소식이라도 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이 고령이라는 점과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정치적 고려는 모두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남북 양측이 이산가족 문제를 다시 논의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며 한국이 대북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남북이 가족 상봉을 논의할 좋은 기회가 열렸다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한국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 원내대표는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집단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식당 종업원들을 송환하기 전에는 인도주의 협력 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 이뤄진 것은 지난 1985년 9월이었습니다. 한국의 35가족과 북한의 30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방문해 분단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헤어졌던 가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15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0년 8월 15일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지난 2015년 10월까지 모두 20차례 성사됐습니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 잇단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산가족 문제 보고서에서 1953년 이후 한국에서 총 12만 9,600여 명이 북한 내 가족과 만나기 위해 상봉 행사 참여 희망자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2,300여 명이 친인척과 적어도 한 번 만났지만 상봉 희망자 중 절반 이상은 가족과 연락이 닿지도 못한 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이산가족 피해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상당수가 길게는 60년 넘게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령에 접어들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이죠. 통일연구원이 최근 북한 인권백서 2017을 발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백서 발간에 참여한 한동호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백서에 나타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2017 북한 인권백서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 당국의 탈북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려지곤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백서를 통해서 이제 4년간 추적 조사를 했었고요.
네.
이제 국내에 들어온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은 면접을 통해서 이 조사를 해본 결과 김정은 체제에서 특히 그 탈북 통제가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충분히 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특히 이제 2015년 중반 이후에 통제가 좀 많이 강화되고 있다는 그 증거들이 모이고 있고요.
예.
압록강 근처로 해가지고 뭐 국경 철조망이라든가 또 고압 전선 같은 것들이 설치되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2015년 이후부터 탈북 통제가 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시기적인 그런 계기나 배경들도 혹시 조사가 됐습니까?
네, 아마 구체적인 저희 정황은 잘 모르겠지만 예. 여러 증언들에 따르면은
네.
대략 2015년 중반 이후에
네.
이 국경 통제가 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네. 예가 있는데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200세대 정도
예.
한 200세대 정도를 강제 이주시켰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아,
잠시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시점도 한 2015년 중반 이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민들에 대한 생명권 보장 문제도 해마다 지적돼 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특징들이 두드러졌습니까?
예, 특히 그 김정은 체제 들어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어떤 처형 문제가 굉장히 좀 강화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공개 처형도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약 관련한 범죄들에 대해서 이 사형 법정형이 추가되었다라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2013년 그 형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북한 법이 변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국제사회의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네.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예외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통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북한의 경우는 오히려 이 사형 요건을 이 사형 법정형을 추가함으로써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 좀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잠깐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뭐 공개 채용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형사범을 처리하는 절차나 과정에서도 뭐 통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좀 보기 힘든 일들이 자주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백서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됐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내에서 일반 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예,
그런 형사범들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형사범들에 대한 그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는 이 죄인에게 대해서는 인권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형사 절차에서 각종 구타라든가 가혹행위 같은 어떤 고문들 그리고 비인도적인 처우, 그 다음에 이제 구금 시설 자체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영양 예. 상태라든가 기본적인 그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자유권과 사회권을 막론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해외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정치범 수용소 이 부분이거든요. 역시 이번 올해 인권 백서에서도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많이 있겠죠.
네,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이탈 주민들의 증언과 이 위성 사진 판독을 통해서
네.
다양한 증언들을 수집하고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상 이런 어떤 정치범 수용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면서 저희가 조금 증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이라든가 그 등문에 의해서 이 정보들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성 사진을 보면은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 내에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과거의 자료들 그리고 증언들을 토대로 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실태들을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를 경험한 탈북자들이 줄었다 이 부분을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가 조금 국제적인 어떤 그 감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완화됐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네네.
북한 체제가 정치범 수용소를 기본적으로 변화시켰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2012년도를 지음해서 그 회령 수용소 22호 관리소가 폐쇄되었다라는 그 우리가 사실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위성 사진이라든가 증언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도달한 결론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북한 체제가 정치범 수용소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예.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비판했을 때는
네.
인권 상황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는 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관심 갖고 있는 북한 인권 부분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외 노동자들을 많이 파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증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출간한 그 백서에서 2013년부터 한 2016년까지의 파견된 그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예.
그 지역을 보면은 뭐 카타르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리비아, 러시아, 중국 등이 있습니다.
예.
네, 이 해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그 당국에서 신분증을 압수를 하고요. 파견됐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가 확보가 되지 않고 또 기본적인 그 뭐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그 근로권에 대해서도 박탈당하는 수준이고요. 여전히 이제 강제 노동과 유사한 수준에서 그 업무량을 봤을 때 노동량을 봤을 때 강제 노동과 유사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박사님께서 이번 인권 백서는 그 탈북자들의 여러 증언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권 백서를 만들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의 백서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 국영문으로 이제 동시 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던 시점이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되었기 때문에 그때를
예.
기점으로 저희가 이제 20년 이상을 발간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백서의 어떤 그 자료들을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언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한 해에도 몇천 명씩 한국에 이제 도착하기 때문에
네.
이들의 어떤 증언을 기초로 다양한 증언을 수집하고 있고요.
네.
동시에 이제 위성 사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감지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북한의 원전이라든가 국제사회의 어떤 문서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이 백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백서 같은 경우는 2016년 한 해 동안 조사한 조사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한 196명 정도의 이탈 주민들을 심층 면접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 백서 2017 발간에 참여한 한국 통일연구원 한동우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한국에서 남성보다 여성 인구가 많은 여초 현상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연령에 비해서 균형이 맞지 않은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 건강관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대구에서 바나나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와 포항에서도 바나나와 비슷한 모습의 열매가 또 열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소식 한번 볼까요? 여초 현상이라 한국의 여성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군요.
5월 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의 인구는 5,173만 2,500여 명입니다.
네.
전체를 남녀 인구로 나눠보니까요. 5만 명 정도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보자면 0.1% 차이입니다.
예.
50.1 대 49.9인데요. 오늘 이 소식이 뉴스가 된 이유는 여성 인구가 많아지는 여초 현상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여성이 남성 인구를 추월한 것 2015년 6월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녀 인구수 차이가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인가요?
2년 전에 여초 현상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남녀 인구의 차는 불과 492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6개월 뒤인 2015년 말에 보니까 이게 13,000명 가까이 차이가 났고요. 또다시 1년 뒤에 2016년 말에 집계를 해보니까 남녀 인구차가 무려 41,128명으로 예. 늘어난 겁니다. 한국행정자치부에서 이 남녀의 비율을 지역별, 도시별, 또 연령별로 성비를 분석했는데요. 연령별로 보니까 고령화라든지 여성 수명이 더 긴 것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60대 이상의 여성 비율이 월등히 많았고요.
네.
지역으로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 대전, 인천 등 대도시 여성 인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22만 3,8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가운데 18만 7천 명이 바로 서울시에서 나온 남녀 인구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여성 인구가 많아지는 여초 현상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군요.
네, 대도시 가운데 울산하고 인천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큰 도시가 여성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 경상남도 혹은 뭐 경상북도 이렇게 도지역으로 구분해 본 성비를 보니까 네. 남성 인구가 많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의 남녀 성비를 여자 100명당 남자 98명으로 본다면 충청남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도 등은 아직도 100대 101의 비율로 남성 인구가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영양 관리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잘 먹기는 하고 열량 섭취는 많아졌는데 이 영양 식단이 균형을 잃었다. 이런 식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다는 겁니다.
네.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건강한 식생활 또 능동적인 영양 관리를 돕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영양 섭취는 많아졌지만 아침은 굶고 채소와 과일 섭취는 여전히 부족하고 외식 횟수는 늘어나고 음료를 많이 마셔서 과도한 당을 섭취하고 있다는 게 지금 한국 사람들의 식습관입니다.
예.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고요. 가공식품도 많이 먹으면서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예.
한국에서 해마다 성인병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려 6조 8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때는 영양 부족, 영양 보충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균형 있는 영양,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힌 거군요.
네네. 사실 뭐 한국이 영양 보충을 고민하기 전에는 구호라는 차원의 정책이 필요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과도한 영양 섭취로 무엇을 더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지금 정부가 관심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한국 정부는 앞서 1차 국민 건강 관리 계획에 따라서 임신부라든지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이 생애 주기별로 영양 관리하는 것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예.
올해부터는 인구 고령화,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점, 또 늘어나고 있는 만성질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영양관리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가에서 국민들의 영양관리를 하는 건가요?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을 버리라고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 사람들의 식습관을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균형에 맞지 않은 영양 섭취를 지금 바꾸자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식사 거르는 것, 집에서 밥 먹는 비율을 줄어들고 외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가공식품 많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알리는 겁니다.
예.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고요. 칼슘은 부족해지고 당 섭취량 증가하고 이런 환경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고요. 또 열량 섭취는 늘어나지만 걷기라든지 생활 속 운동 실천하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통조림 등 가공식품, 10년 전에 비해서 3배나 많아졌다는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가공식품의 겉포장에 밝혀야 되는 각종 영양성분 표시를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의무화한다고 밝혔고요.
예.
국민 스스로 건강식품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만드는 일에 정부가 좀 더 노력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틀 전에 대구에서 바나나가 열렸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바나나처럼 생긴 열매가 열린 곳이 있다고요? 어디입니까?
네. 광주 그리고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예.
뭐 대프리카라고 불릴 정도의 더위가 아주 유명한 대구의 기후가 이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를 열게 했다는 소식이 화제였는데 이틀 사이에 두 곳에서 바나나 같은 열매가 예. 생겼다고 지금 소식이 나온 겁니다. 사실 뭐 바나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네.
바나나 같은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는 한 가정집 정원에서 이 열매가 열렸고요. 포항에서는 한 교회 화단에서 바나나 같은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게 진짜 바나나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한 곳이 아니라 지금 뭐 대구도 그렇고 광주, 뭐 경북, 포항 곳곳에서 이런 열매들이 열렸다면 한반도도 전반적으로 지금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한국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더워졌다는 걸 누구나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바나나가 열릴 정도의 기후인가 하는 데는 신기함을 넘어서 이제 걱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바나나 같은 열매인지 바나나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문가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나나의 사촌격인 중국의 원산지인 하지만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길러져 왔던 파초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파초의 열매는 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퇴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네.
바나나라면 약간의 분이 있어야 되는데 분이 없으니까 바나나는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이 지금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
예.
중입니다.
이게 정말 바나나인지 아니면 그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파초인지 이걸 좀 구분할 필요도 있겠네요.
네, 식물 도감상으로는 지금 구분이 어려워서
예.
뭐 식물학자나 전문가들이 바나나 같은 열매가 열린 곳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그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한 전문가가 또 다른 전망을 내놔서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예.
요즘과 같은 대구 날씨면은 올겨울에 바나나 수확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바나나의 생육기간이 90일에서 200일 정도인데 지금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꽃이 피었으니까요.
예.
올겨울 가기 전에 바나나 수확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대구의 기온이 올해처럼 이어진다면 특별한 재배시설이 없어도
네.
대구에서 바나나 대량 생산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인물 주인공은 라이트 형제입니다. 하늘을 나는 꿈, 지금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됐죠. 이 꿈을 가능케 했던 이 동력을 이용해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체를 타고 처음으로 하늘을 난 라이트 형제의 이야기 오늘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